사사기 1장 21절부터 36절을 교독하죠. 제가 사사기 1장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36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1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백성은 여부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 자손은 베델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베델은 전에 루스라고 불렸습니다. 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 자손은 베델의 백성을 죽였으나 정탐꾼들을 도와준 사람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었습니다. 므낫세 자손은 벳스안과 다안악과 돌과 이블로암과 무깃도와 그 주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도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게셀에서 에브라임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셀 자손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그리고 르홉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납달리 자손도 벳세메스와 베데낫 성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백성은 계속 그 성들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납달리 백성의 노예로 일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눌러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강해져서 아무리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다양한 모든 종류의 고통은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죽음에 증상들로 설명을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고 이런 제 증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원한 죽음의 증상들, 그것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 땅을 사는 인생에게 고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고통과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다. 성경이 진술하는 대명제입니다. 그러면 죄가 뭘까요? 창세기 3장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인간의 첫 번째 범죄인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은 실체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그것이 죄의 직접적이며 결과적인 진술로 표현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사람이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어기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다듬어서 우리 장로교의 굉장히 귀중한 신앙고백 문서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다 14번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것, 결핍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부족한 것까지도 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내가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기타 등등의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가장 긍정적이며 건강한 형태의 우리의 삶은 무엇과 분리될 수 없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한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의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이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고되고 과거이기 때문에 책을 만드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제본 기술이나 책을 만드는 편집의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기술되는 1장 1절이나 앞부분의 내용이 책 제목 역할도 하고요. 서론 역할도 하고요. 목차 역할도 해요. 심지어는. 그리고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내용은 그 책 전체에 마치 결론과도 같은 내용을 딱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 그것은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스스로 내리는 사사기의 결론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게 사사기의 저자가 내리는 사사기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의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왕의 직분과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드렸어요.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심지어 100개 적으라는 거예요. 그 100개 적어서 복사했던 말씀을 가장 가까이 옆에 딱 두고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기초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회의 왕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사기의 결론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회에 아직 왕이 없었다. 그러면 이 왕이란 단어 대신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바꾸면 왕이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부족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영적인 어두움과 죄악의 모습, 혼란스러운 모습이 마치 얼마나 흘러갈까요? 사사기 안에서만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까지도 사사기로 붙여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사무엘상을 빼고 룻기를 빼고 사사기 안에만 벌어지는 역사, 이게 대략 300년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위반되고 어그러지고 순종되지 않으면서 왜곡되면서 벌어지는 온갖 타락한 양상의 역사의 이야기. 이것이 그 내용을 고발하고 있는 성경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지난번 첫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과 더불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머릿말이고 서론이면서 사사기 전체가 어떤 내용인가를 스르륵 보여주는 배경이기도 하는 거죠. 가나안 남쪽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파가 유다지파였는데 이 유다지파가 가나안 남쪽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폈던 거예요. 그들에 이어 이제 남쪽에서 중부와 북부로 쓱 카메라 렌즈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가운데 그리고 북쪽에 자리에 있던 유다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들의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는 상황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은 가나안 땅의 지도를 제일 밑에 남쪽에서부터 사르르르 가운데와 북쪽으로 비춰주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자 자기에게 나누어준 그 땅을 어떻게 정착하고 정복해서 차지하고 자리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그들의 영적인 형편을 살펴보는 이야기가 사사기 1장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유다지파 이외에 가나안 중부와 북부 지방에 정착하고 있는 나머지 지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불순종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고자 해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분배받았던 가나안 땅을 나누어 살게 되었던 그 지형의 지리도를 살펴보면 남쪽에 유다지파가 딱하니 자리를 합니다. 그 다음 중부와 북부에 눈에 띄는 것이 세 지파밖에 없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땅의 영역이 조그만하고 꼼딱꼼딱꼼딱 옆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부터 밑에 남쪽에 보면 유다지파가 제일 넓게 차지해요. 한가운데 에브라임, 그 위에 므낫세. 그러니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 세 지파가 가나안 땅의 거의 5분의 3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사이에 옆에 꼼딱꼼딱 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나무 이파리처럼 붙어있는 나머지 지파들은 그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 가만히 그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나란히 띠처럼 이렇게 형성돼서 한쪽은 단, 한쪽은 베냐민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나오지만 21절 이제 유다 지파에 이어서 먼저 베냐민 지파의 상황을 21절을 소개하고 그럼 단 지파를 소개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올라가면 단 지파의 상황이 가장 특별하고 독특해요. 그래서 단 지파를 제일 뒤에 배치함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소개하는 가운데에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베냐민 그리고 단 지파를 오늘 본문에 처음과 마지막으로 배치하는 순서로 갑니다. 먼저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정착하는 상황인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함에 있어서 여부스 그 땅에 원래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인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여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한 줄로 평가합니다. 이 내용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유다지파의 이야기 사사기 1장 8절에 의하면 유다지파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성을 불태워서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오늘 21절이 마치 혼선이 벌어지는 것처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가? 분명히 정복했다 그랬는데 오늘은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고 이게 뭘까?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두 가지 배경으로 이 문제가 풀려지거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도성, 성뿐만 아니라 그 성을 포함한 인근의 지역을 광의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유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진주시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얘기하지만 2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진주가 어디가 진주였을까요? 진주성 안에만 진주예요. 실제로는. 진주성 안에만 진주예요. 그러면 진주성 밖에는 진주가 아닐까요? 이게 좀 애매해지죠. 이게 성 안에 사는 사람하고 성 안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분과 상황에 따라 또는 신분의 내용에 따라 진주성 안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늘날의 만경동 쪽에 살기도 하고요. 이제 오늘날의 여러 가지 진주시로 우리가 이해하는 옥봉동 여기는 진주성 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까지도 사람들이 퍼져 살면서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진주성 안을 들락날락하면서 함께 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진주성 안이 진주인데 사람들이 진주성 인근에 조금 넓게 퍼져서 살아갈 때 그냥 멀리서 볼 때 다 같이 진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20세기 지나오면서 진양군 진주시 진양군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행정적인 통합정책에 의해서 진양군을 진주시에 투표에 의해서 합쳐버려서 여기가 원래 진양군 땅인데 진주시가 돼버린 거죠. 이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안도 예루살렘이지만 그 인근에 광의적으로 퍼져 있는 지역까지를 다 예루살렘으로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8절에서 유다지파는 자기 유다지파의 경계선 때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정복했는데 그 경계선 조금 더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 쪽에 속해 있는 성 밖에 예루살렘까지는 다 정복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자기 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고 그 다음 오늘 본문 21절은 성 북쪽에 베냐민 지파의 본격적으로 속해 있는 그 구역에 대한 정복을 이야기하면서 일부의 사람들을 살려두었다라고 이해하면 하등의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루살렘 성만 놓고 보더라도 유다지파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베냐민 땅에 속했던 예루살렘 성을 유다지파가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는 길목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해가지고 싹 물리쳤어요. 그래놓고 유다지파는 자기 지파에 속한 성이 아니니까 정복해놓고 그냥 밑으로 자기 영역으로 쑥 내려가 버렸어요. 경계선에 있는 조금 베냐민 지파에 더 많이 걸쳐있는 예루살렘 성이었으니까 이렇게 유다지파가 한번 정복하고 내려간 사이에 도망갔던 여부수 사람들이 짧은 기간이긴 하겠지만 숨어있다가 다시 유다 사람들이 자기 영역으로 내려가자 슬그머니 슬금슬금 기어들어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장악해서 그들이 재건을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조금 시간이 지나 정복으로 들어와서 그 성의 일부 사람들을 살려두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무려 350년이 지납니다. 350년이 지나가면 누구의 시대가 되느냐 하면 다윗의 시대가 와요. 다윗이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에 가서야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예루살렘 성을 뭐라 불렀을까요? 다윗 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의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21절은 베냐민 지파가 자기 영역에 속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틀림없는 미정복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오늘 21절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쉬운 성경에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서 많이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쫓아나지 못했다. 여러분 말의 어감이라는 게 쫓아나지 못했다라는 것하고 쫓아내지 않았다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쫓아내지 못했단 말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뜻이 좀 강해요. 근데 쫓아내지 않았단 말은 일부러 안 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쁩니까? 그렇죠. 오늘 쉬운 성경이나 개역개정에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으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못했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는 앞선 19절에서 유다지파가 정복을 열심히 했다가 어느 지역에 철병거를 가진 무기가 강력한 어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살려두었던 것처럼 베냐민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어떤 이유를 들이대고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의 일부를 일부러 살려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번역해야 맞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전체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3절 나머지 지파 전체도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의 원문법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까지 해도 안 됐다. 주님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이후에 조금씩 오늘 본문 얘기를 읽어가다 보면 조금 억장이 무너지는 내용이 툭툭 등장하는데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정복 이야기가 22절부터 시작되는 26절까지 요셉 자손의 정복 이야기예요. 요셉 자손의 정착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요셉 자손이라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8장 5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어요.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자기 손주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다른 아들인,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 볼 때는 큰아버지들이고 삼촌들인 거예요. 내 다른 아들들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가 입양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입양으로 이 두 아들을 내 아들들처럼 삼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한 사람의 몫을 두 몫으로 나누면서 민수기나 모세오경을 보면 다른 지파들처럼 떡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함께 등장하는 자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셉 자손들, 요셉 지파들이라고 해서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결합해서 연합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셉 자손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가령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면 땅을 나누어 주는데 여호수아가 이들이 각자 땅을 분배 받아 놓고 둘이 함께 사바사바 야 아무래도 우리가 받은 땅이 우리 인구수에 비해 좀 비좁아. 좀 더 넓은 땅이 필요해. 더 많은 땅이 필요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요셉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재 여호수아가 대장이잖아. 아재한테 가가지고 우리 보고 땅 좀 더 달라고 하자. 이런 이익을 요청할 만한 욕심이 있을 때 발동이 되었을 때 이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함께 갑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요셉 자손들이 요셉 지파가 같이 올 때 어떤 이익을 위해 연합해가지고 함께 움직일 때는 요셉 자손 또는 요셉 지파라고 해서 이들을 한꺼번에 일컫기도 합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두 지파 사이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산을 할 때 함께 연합해가지고 뭔가 목소리를 내고자 할 때는 자주 연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이제 이후 오늘 사사기 본문 이후부터 남쪽의 유다지파 말고 나머지 11지파를 대표하는 리더 역할을 하게 되고 가장 땅도 넓게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파 전체에 골목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 항상 요셉 자손들이에요.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 므낫세 지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의 형님 노릇 골목대장 역할을 하면서 리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연합을 해가지고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어디를 정복하려고 하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 뭔가 정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정탐꾼들을 선발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었어요. 근데 원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성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언제부터 베델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역시 이것도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베개 베고 잤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고 그게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원했던 땅 그게 루스였는데 그때부터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뜻을 곁들여서 베델로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루스였는데 울루스란 말은 분리되었다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다 굉장히 멋지고 신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룩한 뜻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던 최초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이후에 이 루스를 베델로 불렀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성을 정복하러 가는데 정탐꾼들이 24절과 25절에 보면 딱 정탐꾼이 와가지고 보다 보니까 아마도 이 24절의 분위기는 뭐냐 아무리 찾아봐도 성이 난공불락의 요소에 있는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봐요.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이상하다. 모름지기 성이라고 있으면 성밖과 성 안을 소통하기 위해 가지고 문이 있어야 되는데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성문도 없었던가 봐요. 아마도 아니면 성문이 꽉 잠긴 채 뭔가 비밀 통로가 없나 이런 걸 막 찾아봤는데 못 찾았던가 봐요. 정탐꾼들이 열심히 찾고 있는데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어떤 사람이 쏙 나오는 걸 봤어요. 딱 그 사람을 잡고 제안을 합니다. 아니 계약을 맺습니다. 네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비밀 통로나 문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가 이 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어 라고 24절과 25절에는 제안을 합니다. 오늘 쉬운 성경에는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선대하겠다 우리가 좋게 대접해 주겠다 여기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가 종종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헤세드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이건 여러분 별명으로 삼아도 좋을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뜻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본성임과 동시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내 백성으로 삼은 이후에 내 백성이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사랑을 보내고 내가 오래 참겠다고 할 때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임과 동시에 계약적인 은혜 언약적인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도 때로는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오늘 이 정탐꾼들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제안했느냐? 이 성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가르쳐주면 헤세드 하겠다. 이거는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얼떨결에 말한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계약을 맺었고 그렇게 제안을 공식적인 제안을 해서 그 누구도 이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정탐꾼들에게 베델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했고 결국 요셉 자손은 베델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의 약속대로 요셉 자손은 그 길을 안내했던 사람과 그들의 가족을 살려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제안을 해가지고 살아남은 가족 누가 있죠? 라합 가족 기억나죠? 라합 여리고를 정복하는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정복 과정에서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야기하고 마치 이야기가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나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딱 보고 24절과 25절에서 그러니까 요셉 자손에 의해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점수를 후하게 주는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심각하고도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나요? 여러분 여호수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여호수아 2장과 6장에서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을 분석해 보세요. 정탐꾼들이 먼저 제안했습니까? 라합이 먼저 부탁을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라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 여리고를 정복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사람도 여리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난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마치 거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로부터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그를 살펴주면서 믿음의 표현으로 정탐꾼들을 그렇게 우호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해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제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어디를 보세요? 베델성에서 나온 이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거나 과연 이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찾아볼 만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정탐꾼들이 너무 손쉽게 일을 하기 위해서 쉽게 퉁치고 먼저 제안하고 마치 섣부르게 막 일을 하면서 아이 그럼 내가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막 슬레발치면서 일을 하는 모습처럼 들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점검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계약을 제안을 했다.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신명기 7장 2절 등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어떠한 평화적인 약속이나 계약을 체결하지 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중히 여기지 않고 사사롭게 여겼어요.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쉽게 약속을 제안했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정복하는 결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지켰어야 될 믿음과 경건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과정을 철저하게 저버리고 무시한 행위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로 더 나아가 26절을 보세요. 이렇게 살려두었던 사람이 이제 베델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 헷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이주를 해서 그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또 하나의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원래 그가 살았던 그 동네의 이름 루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왜 루스란 이름을 지었을까를 가지고 또 두 가지 정도로 가볍게 한번 묵상을 해보죠. 이 사람이 왜 루스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대 세계에 성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성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성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의 이름을 짓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죽이고 에덴 노선 동성 동쪽으로 옮겨서 살면서 성을 먼저 쌓습니다. 성을 쌓았는데 성인 퀴즈, 성의 이름을 뭐라 지었을까요? 1번 다윗, 2번 예수, 3번 바울, 4번 에녹. 이게 에녹이라고 말하기가 좀 불안하죠. 에녹은 300년도 하는 사람인데 정답은 에녹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오정에 나오는 에녹은 착한 에녹,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의 에녹. 이 사장에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성을 쌓았는데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랑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에도 남을 주나 우리 아들에게 줘야지.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소유를 자기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여버렸어요. 이때부터 이미 이기적이거나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자기만 생각하고 성을 쌓았단 말이 뭐예요? 소통하고 살지 아니하고 벽을 쌓고 내 것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더 나가면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것을 지켜서 내가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똑같은 관점이에요. 자, 성을 짓는 이름을 짓는 원리를 보세요. 오늘 이 베델성에서 나왔던 이 사람이 성의 이름을 루스라고, 원래 베델의 원래부터 이름이었던 루스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성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성을 그리워하지 않으면 그 성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성에 그 이름을 붙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살려줬던 사람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평범한 평민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베델성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떤 유명한 지도자급에 해당할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치고 돌 것이 분명하고 망할 것이 분명한데 미리 도망가야 되겠다. 미리 계산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정탐꾼을 만났어. 그런데 정탐꾼들이 살려주겠대. 다 죽도록 일단 안내해놓고 자기는 빠져나왔으니까 여기서 안심하고 또다시 저 성을 재건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복잡한 정치적인 술수와 계산을 할 만큼 지도력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 이런 정도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예요. 왜 베델을 베델로 안 붙이고 루스로 붙였을까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루스였는데 오래전 야곱에 의해 베델로 바뀌어졌어요. 베델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루스는 분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델이라는 이름보다는 루스라는 더 고대, 원래 고대의 이름을 더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델로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루스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살려뒀던 이 사람은 지금 뭐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즐거워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 원래부터 그 땅이 섬기고 살아왔던 우상과 죄악된 문화를 그대로 지키고 존중하며 지속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게 이 이름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요셉 자손은 베델 성을 정복했으나 베델의 사람을 모두 진멸하지 않고 이 한 사람을 살려둠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 베델이 다시 존재하도록 길을 열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는 뜻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지도 않았고 철저하지도 않았고 심각한 우상 숭배나 죄의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준 꼴이다. 한쪽은 막았는데 그곳에 하나의 세포가 다른 곳에 가지고 여전히 세포 분열을 해서 또 다른 악성 종양을 만들어냈다. 계속 비유컨대 성경이 가르치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풍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영적 본성인 것, 종교적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다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빗대면서 떡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지독한 우상과 죄악을 겸비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철저히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악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종교를 바탕으로 건설했던 가나안 땅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음란함과 쾌락과 물질 숭배와 온갖 잡다한 참을 수 없는 그 땅의 원래 주인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기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토해낼 수밖에 없을 만큼 지저분하고 악독한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려보내 영적인 순수를 감당하는 겁니다. 악독한 암세포들을 돌려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이식해서 살려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까지 이어오는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 자손이 뭐한 겁니까 지금? 외과 수술이 전문의가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암세포를 수술하다가 야 이게 이 정도 끊어내고 한쪽은 좀 아깝다 야 이거 너무 많이 때리면 몸무게가 줄어들 거 아이가 살려두자. 여러분 이런 의사에게 수술 맡기겠냐고요. 비유컨대 조금은 적극적이거나 좀 센 비유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배대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마치 암세포의 가장 중요한 노른자 위에 해당할 만한 사람을 살려두가지고 루스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다른 곳에서 또 새끼를 치고 그곳에서 또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악을 범하게 만들어준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지 않으면 죄와 세속화에 대해 적극적으로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든지 방조하고 동조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 명백한 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철저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방해되거나 죄악이 퍼져가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맞서고 경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맞는가 틀리는가 이 정도의 구분과 질문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이게 66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건강하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냥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한 줄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한들 66권 전체의 균형 잡힌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두 자로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는 성경 해석은 성경 읽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감동이 오는 순간 교리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란 단어를 잘 제대로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교리는 성경의 교리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설교 시간에 교리를 갖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럼 교리를 이야기하면 뭐 말하겠어요? 예화만 이야기할까요? 예화만 기억에 남으면 뭐 좋겠습니까? 설교한단 말은 그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 교리를 들춰내는 게 설교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지금까지 나누었던 요셉 자손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리가 드러납니까? 그들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더 또 다른 사고를 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죄와 세속화의 일들이 발생하도록 길을 터주는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들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앉아있다. 이거는 심각한, 아니, 더 나아가, 죄를 또 만들고, 죄를 새끼치는, 죄를 퍼뜨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고 말아요. 지금까지 살핀 대로, 요셉 자손의 어리석고도, 제가 보기에 참으로 허무맹랑하고 허망한 정복 이야기예요. 이 베델성의 정복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이 요셉 자손을 분리합니다. 원래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아들들을 야곱이 영적으로 입양해서 나머지 12지파 체제를 갖추었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제 나누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또 어떻게 각자의 땅을 정복하는지를 이어져서 한번 살펴보죠. 27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는 그들의 영역 안에 있는 베스안, 다낙, 돌, 이블람, 머기토 등 다섯 개의 도성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5라고 하는 숫자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5경, 여러분 5라고 하는 숫자도 거의 충만을 의미하는 기본적인 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다섯 개의 도성을 모두 쫓아내지 않아서 가나안 사람들이 버젓이 활기를 치며 그 땅에서 함께 동거하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다만 28절에 보니까 이 므낫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좀 힘이 강해지니까 자 이렇게 살려두고 남겨두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종으로 삼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종으로 삼아 일을 시키고 부렸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사람들을 철저히 쫓아내지 않았다. 자 이어지는 29절은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인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을 또 성실하게 쫓아내지 않아서 사사기가 기록될 당시까지 언제 기록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도 수백 년, 300년 이상의 역사가 지나가겠죠. 기록될 당시까지 게셀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다. 이 게셀 사람들이 언제 정복될까요?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과 여부스 사람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350년 지나가지고 다윗 시대 정복당했다 그랬는데 이 게셀을 더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군가요? 솔로몬 시대에 게셀이 정복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위에 이집트 바로의 딸들과 결혼하는데 그때 이집트가 초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이집트가 올라와가지고 게셀을 정복합니다. 게셀을 정복하고 게셀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이 빼앗았던 성을 자기 사위인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었더라. 이게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17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부터 무려 400년 이상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게셀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버텨서 여러분 영적으로 경건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악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건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는 사사기 전체의 결론을 통해서 너무 뻔한 질문을 제가 던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요셉 자손이 베델성을 정복하는 것도 이상했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정복 상황도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이제 군소 지파들에게 충분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30절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과 날롤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어 노예로 일을 시켰다. 31절 32절 아셀 자손은 아코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비 르홉 이제 7개의 도성이에요. 수가 불어났습니다. 7개의 도성에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정복하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되었다. 그 다음 33절 납달리 자손도 역시 벳세메스와 벳아낫 성의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지 않아서 함께 살면서 노예로 그들을 삼아 일을 시켰다. 이게 33절까지 주장창 짧게 왜 짧아질까요? 이미 리드 역할을 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요셉 자손의 이야기가 너무 명백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실수를 했는가 어떻게 철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될 때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같은 원리에서는 짧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이 똑같이 처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지 않았다 똑같은 원칙과 교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 결과만 처리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34절 이하부터 나오는 단 지파의 상황인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지파들과 비교할 때 가장 심각한 참 어처구니없고 우리가 결코 본받거나 흉내내지 말아야 될 정말 악한 형편이 발생을 합니다. 단 지파는 그들이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에게 오히려 쫓겨버렸어요. 처음부터 이들은 쫓겨나서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산지에서 기웃거리면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5절과 36절 아모리 사람들은 헤레스 산, 아얄론, 살빔 등의 아래에 눌러 살기로 아이, 별거 아니네. 소문 들어보니까 대단하다 했더니 저 단 지파 저거 별거 아니잖아. 우리 그냥 계속 살자. 마음을 작심하고 충분히 그들의 삶을 지속하며 누릴 만큼 살게 되었고 아그라빔 비탈과 셀라 주변의 땅도 그들이 계속 차지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35절 36절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세력이 좀 커지면서 아모리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주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추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분배된 곳을 적극적으로 정복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설명했고 모세가 모세에게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좀 힘들고 세어 보이니까 아예 전쟁도 안 했다 뜻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임하다가 그냥 좀 이렇게 위기감이 올리고 할 때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지파 이야기가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유명한 사사기의 결론부에 정리를 해주는 18장에 보면 단지파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18장을 이후에 제가 설교할 때 오늘 본문 이야기를 언급할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하고 18장을 연결해서 보면 이 단지파가 도망을 다니다가 집단적으로 유랑하고 떠돌아다니는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가나안 땅의 제일 북쪽에 주변 마을로부터 한참 떨어져가지고 숲속에 그냥 어떤 일이 벌어져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산속에서 그들끼리 무기도 싸울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태연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숲속에 그들끼리 고립되어 살아가는 라이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들은 보니까 정탐을 해보니까 무기도 없고 주변에서 도와주러 올 사람도 없고 다 급습을 해버리면 금방 우리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겠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쑥 올라가서 이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 라이스를 습격해서 그들 집안 이름을 따가지고 단이라 이름 부르며 엉뚱한 곳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말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나 사사기 18장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단 모습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 경건한 모습과는 사뭇 거리가 멉니다. 그냥 양보한 게 아니고요. 그냥 순박해가지고 뭔가 그냥 내가 희생했다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만한 땅을 확보하는 사회경제적이고 그 다음 복지적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그들은 영적인 활동을 벌이는 과정이 전쟁이었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독한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수술해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집행하는 일이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사회를 형성하는 믿음의 일이 그들에게는 전쟁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바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단지파가 처음부터 그 일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경건은 다 내려놓고 아, 왜 내가? 내가 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행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지파가 신학성경에서 충격적인 결말을 맺습니다. 예를 요한계시록 7장을 읽다가 뜻밖의 장면을 발견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에 의해 경건을 힘쓰다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다 소명을 마치고 하늘에 입성한 영광스러운 하늘에 들어간 자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7장이에요. 그게 구약의 열두 지파의 이름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숫자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에서 14만 4천명의 성도들이 모여 승리의 옷, 정결의 옷, 흰옷을 입고 우리 주님께서 안겨주셨던 승리를 부르는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열광하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에 단지파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머지 지파 이름이 다 나오고 단 대신에 레위가 들어갑니다. 그 어디에도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단지파가 빠져있는 목록은 그게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을 역추적해서 왜 단지파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66권 성경 안에서 통으로 추적해 볼 때 사사기 빼고는 단지파 이름이 결론적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단지파는 계시록까지 가고 신약성경까지 간다면 마치 뭐가 똑같을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다닌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지금은 초대의 시기고 복음이 뿌려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함께 교회당에 앉아 예배드릴 때는 다 같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경건의 삶을 완주하지 아니하면 누가 완전한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지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어떤 힘든 일이, 어떤 질퍽질퍽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있더라도 우리에게 부여된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라는 성경 말씀 붙들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버티고 견디고 참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고 점검하고 확증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경건의 열매를 맞추어가는 거예요. 또 단지파는 껍데기로 볼 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과 경건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설렁설렁 그들에게 땅 정복은 먹고 사는 게 다예요. 그냥 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그래서 오늘 이 21절부터 32절까지 내용 중에서 참 어처구니 없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그들이 살아가고 초기에 정복하는 과정의 이야기의 결론이 단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허망하고 가슴이 아프게 이렇게 쓸쓸하게 결론을 맺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드릴 중요한 교훈이 나와요. 가나안 중부와 북부 지방에 위치한 지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철저히 쫓아내지 않은 이유, 그 이유 한 가지가 28절, 30절, 33절 등에서 명백히 반복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뭐죠?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부렸다고요? 종으로,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최근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낯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전무해요. 비록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신앙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긴 들어왔지만 이스라엘에겐 대단히 낯선 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복해야 될, 멸절시켜야 될 원주민들은 어쨌든 계속 그 땅을 유지하고 경작하고 살아왔고 문명을 건설해왔던 토박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기본적인 고급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즐겨 쓰는 스마트폰의 유심칩하고 같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땅의 본체고 핵심적인 정보 능력자들이에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물리적인 노동력까지 장착하고 있어요.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철저히 진멸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 진멸시키는 이런 경제적 관점에서 너무 어리석고 허무맹랑하며 우매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바보 축구라는 거예요. 왜 그 고급 정보를, 왜 그들을 뻔하게 보이는 로또인데, 왜 하윤이가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 있는데 이번 줄 쓰면 바로 뜯다방 2천만 원 더 붙여준다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아파트값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되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월세집에서 전세집으로, 전세집부터 내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을 벌어도 못 찾지 않은 땅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없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왜 진멸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진멸시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이 돈덩어리를 왜, 돈을 주겠다는데 왜 돈을 안 받겠다는 거야. 고급스러운 사람들을. 이런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세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살려두고 종으로 부리는 일은 모든 면에서 유리해요. 딱 한 가지 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것 빼고 다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눈 감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 이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결정적인 결정타가 하나 나오는 게 노예로 부렸다는 거예요.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회를 구성할 것인지 모세오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뜻이에요. 아니 눈을 읽고 큐티나 묵상을 제대로 안 해봤다는 뜻이에요.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그들은 이미 종을 경험했어요. 이집트 땅에서 피비린내 나는 죽음과 자기가 낳은 사랑스러운 아들이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영화를 나이가 눈물에 던져야 될 만큼 말도 안 되는 인륜을 저버리는 그 억압스러운 명령에 굴복해야 되는 것이 이유가 뭔데요? 종이란 이유 때문에. 매일 혹독한 육체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들이 그렇게 인권이고 뭐고 기본적인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적인 삶을 저버렸을 때 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은약의 사회의 율법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사회가 어떤 나라인지 인간이 억압을 해서 또 다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계급화시키고 상대화하고 문지러하고 이 땅의 천박한 것들을 바꾸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는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패역한 인간의 도성이 어떠했는지 억압과 자기 욕망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나 취해서 안으로 삼아버리고 폭력이 지배하고 계급과 계층으로 난무하면서 자기의 타락한 이기적인 욕망이 불꽃을 피우는 땅 핵심적인 불꽃놀이 신할 땅에서 벌어졌던 바벨탑과 바벨탑 바벨성 그건 인간 나라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도무지 묵과할 수가 없어서 어느를 다르게 하면서까지 비상간섭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하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하늘 나라를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형제와 자매들이 가난해가지고 행여나 돈을 빌렸으면 혹시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종이 든다 그러면 7년마다 안식년마다 그대로 풀어주라. 그대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7년 동안의 임금을 계산해가지고 풀어주라. 여러분 이런 제도가 왜 나오나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땅인 것 같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구성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의 목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리가 충족되는 땅 그것을 성경은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 공의가 이루어졌을 때 불평과 불만이 없이 타락한 욕망에 근거한 불평이 없이 감사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평강, 샬롬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공의와 샬롬은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는 노예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어요. 왕이 있고요, 불이고요, 그 다음 노예를 삼고 있었어요.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왜 성벽 위에 집이 있었을까요? 성벽의 기능이 고대 사회에 뭔데요? 적들이 전쟁으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죽음 당하는 땅이잖아요. 왜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냐고요? 전혀 안보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허들의 것으로 채소를 취급당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너희 총알 바지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나안 땅의 기본 문화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뭘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 유다지파 이야기에서도 나왔더랬습니다. 유다지파 이야기를 앞부분에 살펴보면 지난번 설교 내용 중에 6절과 7절에 보면 베색을 정복할 때 베셀의 왕인 아도니색을 사로잡아 엄지손가락 두 개와 엄지발가락 두 개를 끊어서 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이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이전에 70명의 왕들을 그리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당했네. 가나안 땅의 정복 문화를 유다 지파가 따라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지 않은 그 문화를 답습하면서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한다면 양심이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그러한가에 대해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러해야 돼요. 그래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죄를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똑같이 불경건을 저지르고 말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는 샬롬의 하나님 나라를 발로 그듯 찻버리면서 그냥 그들이 먹고 살만한 땅만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던 사실을 잊어버린 채 몸뚱아리를 그냥 조금 더 그냥 희락락하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세속화되어버린 사회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먹고 사는 땅의 욕망과 문화에 철저히 동화되며 세속가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300년간의 역사,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아픈 역사.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자가 된 이후에 반드시 내 평생에 사사기 한번 설교해야 된다. 이거는 20대 때부터 묵혀두었던 30년간 숙성시킨 설교 본문들입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저를 포함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데 아마 이 사람들 인터뷰 다 해보세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뭔가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중심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잖아요. 비록 그 방식이 서툴러도 주님을 향해서 내가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누가 돌을 던지면 맞아야 되지. 그 마지막 우리의 이 가슴이 씻겨지는 날은 계시록 21장.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잖아요. 왜 자꾸 이 땅에서 눈물을 닦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성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희생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될 손해가 있어요.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해요. 지난 수요일 김회장에서 온 한영재가 GT 설교하우스를 하는데 참 충격적인 말을 꺼내보냅니다. 그 학교는 김해 쪽에서 가장 큰 중학교예요. 1학년이 13반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인근 중학교에 이제 중학년으로 올라가는 한 자녀의 소문이 그 자녀 전체 학교의 소문이 다 났대요. 미안합니다. 남편은 의사, 전업주부인 엄마가 얼마나 자녀의 성적관리에 혈안인지 수행평가를 가지고 만점이 안 나오면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담당 선생님에게 문제 내시에 제시하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냐? 과정을 어떻게 했냐? 일일이 치골골이 다 따져서 교육청에 전화하는 교육청에서도 골머리를 앓는 학부모, 학교에서도 제일 골머리를 앓는 학부모. 근데 그 아이의 둘째를 하필이면 자기 형님 있는 중학교에 보낸 게 아니라 이 선생님 그만 학교에 넣었다는 거예요. 입학을. 그러니까 모든 학교 선생님이 비상이 걸렸어요. 근무하는 기존의 70명의 선생님이 13반 1학년 담임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선생님들 70명의 선생님들 중에서 그 학부모의 그 애가 우리 학교에 온단다. 그러니까 1학년 아무도 신청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다른 학교에서 전입 온 선생님들 순서대로 1학년에 배치. 학교 내기에 따라. 그런데 그 아무도 없는 것 중에 고민하는 걸 보고 20대 후반에 한 젊은 GT 모임에 참여하는 선생님이 웃으면서 내가 1학년 하죠. 모든 선생님들이 니 뭔데? 니 뭔데 바보야? 그냥요. 담임 주세요. 제가 그 반에. 무너질지라도 붙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선배이자 야뉴 리더인 이 선생님이 딱 보면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다른 70명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선생님은 기쁜 거예요. 그것도 1학년이 아니라 담임 되겠다고 내가. 우리 반에 넣어달라. 여러분 담임은 선생님들이 되게 투표를 합니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1반 2반 정해요. 어떤 애가 있다고 해서 내 반 잘 안 합니다. 이거 블랙리스트에 이거는 잿빛 리스트에 지옥 리스트에 그것을 내가 찾겠다라는 것은 내가 지옥 불도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당연히 저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뻔한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그리 아니하고 문을 쓰기 시작할 때 사회는 어떻게 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급을 하고 새로운 학교로 가죠. 초반의 기세를 잘 잡으십시오. 누가 뭐라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나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다니는데 저기 촌의교회. 우리 교회 이름은 촌의교회가 아니고 후세대교회입니다. 후세대교회 다닌다고. 왜 다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이 정영찬이거든. 목사님 좋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GT쌤들도 여러분 참 쓰라린 이야기입니다. 3월달에 되면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를 만들고 그 아이들과 함께 디모데 모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판별하는 줄 아세요? 한 중등학교 근무하는 선생님의 팁입니다. 급식소에 가서 밥을 제일 늦게 먹어서 관찰을 쭉 하는 겁니다. 식판을 들고 와가지고 탁 앉는 순간 이렇게 하면 땡. 저거는 근데 어떤 애는 진짜 수수아이는 식판을 딱 갖다 놓고 10초간 기도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딱 죄를 좀 찍어서 야 나도 예수 믿는데 성령 부할래. 그럼 10명 중에 9명은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둥이 친구들 그리고 초등 친구들 급식소에서 기도하기 있기 없기 하기 안 하기 말 안 하는 거 봐라. 그동안 해보지 않았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우리 꿈둥이들에게 제가 다그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사사기 이야기는 부모들 이야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봅시다.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사니까 애들이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죠. 오늘 본문은 가나안 남쪽의 유다 지파에 이어서 가나안의 중북부를 차지한 요셉 자손과 나머지 지파들의 정치 상황을 정착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개괄적으로 보여줘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지 못했고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절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켜버려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둡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곧바로 범죄하기 시작하며 세속화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강의의 주제가 앞에 나오는 현수막 주제처럼 자기 소견을 이기는 경건으로 잡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나 욕망이나 감정의 기준을 내려놓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표준 삼아 경건한 걸음을 가야 될 거예요. 디모데서 3장 17절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과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기준과 원칙이 방식이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록 이 땅에서는 손해를 보고 희생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음으로 안다면 전 인생과 전 인격을 걸고 희생과 허비해도 괜찮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보축구 같다고 빼앗긴다고 한들 우리의 육신이 어그러진다고 한들 우리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힌다고 한들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도 될 만큼 허비해도 될 만큼 전혀 아깝지 않을 주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뚜벅뚜벅 2월 마지막 주간을 승리합시다.